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또 그분을 알길 원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가 있죠. 존중하는 삶입니다.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따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나는 형제를 존중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후배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는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 바른 태도를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많은 그리고 높은 빛으로 그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존중하는 태도는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 여길 때에 존중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무시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무시하고 있다면 친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동생이라고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면 무가치한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다 나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그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김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라울 줄 믿습니다. 예, 예배 시작 전에도 보니까요. 그냥 휴대폰,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잠시 안 해도 돼요. 우리 또 우리 아이들 11시 예배 시작인데 가서 뭐죠? 편의점 들러서 음료 사고요. 또 김밥 사고요. 그거를 열심히 잘 먹어요. 좋아요.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언제요? 예배 시간 전에. 그렇게 먹을 거면 좀 10분 정도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그 전에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목숨값을 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으로 여기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간을 구별하는 자가 됩시다. 예, 그렇잖아요. 이왕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시간을 구별했다면 이왕이면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왕이면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그런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에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빨리 예수님께서 가셨으면 죽기 전에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이 무덤 속에 이제 안치가 됐어요. 그래서 한 2, 3일 지난 것 같아요. 몸에서 이제 뭐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사로를 향해 옵니다. 왔을 때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또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오니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부활에 관해서 뭐 다른 어떤 뭐 실제적인 의미보다는요, 실제 성경에서 부활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부활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 관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자,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성경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5절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듬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25절에 말씀하는 것과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두 가지를 말하죠.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뭘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죽음의 상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 천국에 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부활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뭐냐면요, 몸의 부활.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끝은 몸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다시금 새 몸을 얻고 부활을 해서 그때에 하나는 뭐예요? 생명에 관한 심판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뭐예요? 예, 심판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차례대로 될 거래요.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요?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강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오실 때.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었지만 부활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이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때가 되면 내가 올라간 모양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 몸을 입게 돼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은요, 성경에 나와져 있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첫 시작이라면 마지막 성경 끝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모든 예언이 성취됐지만 아직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혜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아직도 놀 세상이 많고 해보지 않은 것도 많은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가지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벌써 주님 오시면 어떡해. 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각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의 난리와 난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라고 또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게 명확하게 예언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후천년설. 왜냐면 왜 후천년설이라고 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뭘 말하냐면 천년 왕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천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데 도대체 이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냐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계속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천년 왕국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의 부흥기 있잖아요.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부흥이 됐잖아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를 천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 차게 되면 뭐가 오고 천년 시대가 그때부터 천년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종교개혁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새 바람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날 때 뭐가 오고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대환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환란의 시대가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환난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뭐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이론이에요. 또 한 가지 이론은요. 뭐냐면 무천년설. 그래서 이 천년의 시간을 문자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를 뭘로 보냐면 천년이면은 천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천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천년 기간을 예수님 재림 이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재림 이전을 천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초림 그때부터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근데 벌써 예수님 2000년 지났잖아요. 오신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 환란이 기간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할 때에 성도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무천년설을 무천년설이라는 또 우리가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은 뭐예요?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서는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요. 먼저 7년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환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징조, 예수님이 오실 징조 때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과 함께 누가 오시냐면 공중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그냥 부활체로 들림을 받죠. 그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예. 휴거가 된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이제 마귀 사단이 천년 왕국 동안 사로잡히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마귀가 놓이게 되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 불신자들까지 다 부활돼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대부분의 그 보수론 교단이나 신학에서는 이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상호 보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지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휴거가 되어지고 다시금 거기서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대가 열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통해서 예전에 여러분 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알죠? 다미성교회 그때 뭐 했어요? 92년도에 휴거한다고 다들 재산 팔고 모여서 예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휴거 안 된 그게 뭐예요? 다미성교회죠. 이렇게 그걸 시대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느 때인가, 천년왕국 시대가 언제인가, 뭐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설명을 뭐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연설이나 그 다음에 무철연설이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징조가 있다.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고요. 오늘 무덤 속에 묻힌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누구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올 거예요. 함께 올 때에 휴거 이 땅에서 살아서 공중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몸들이요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이게 하르파조라고 말합니다. 하르파조 휴거란 뜻을 낙가체단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확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못 보고 얘네들 세대에 볼 수도 있습니다. 혜민이나 선민이 세대에.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요. 순간적으로 그 몸이 이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2000년에 죽은 사람이고 5000년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물질들이 다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썩으면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때리는 공기 중에 이 세포가 돼서 다 날아다닙니다. 그걸 또 누가 먹고요? 식물들이 먹고 식물이 먹은 걸 우리가 먹고 또 싸내고 그런데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보니까 물과 바다, 땅, 산에서요. 이걸 막 토해내기를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부활은요 정확한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셨나요? 예?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성경 절기로 본다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는 초실절이란 절기입니다. 이거는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보리 한 단은요, 한 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살아나요. 자, 무덤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이거 뭐 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 뭐 그렇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사로처럼 죽은 몸이 살아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아마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마 같이 승천했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심판 베마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기는 죄에 대한 심판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믿는 자는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따르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반드시 나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공적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논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기예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뤘는가.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가. 결국은 내가 했느냐,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주신 삶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판단되어지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받을 상급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또 그분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부활로 상급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부름의 상이요, 내게 예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오늘 상 얻는 자, 내게 예비되어진 그 상을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드디어 모든 이들이 부활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거기에는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몸을 입고 판결이 내려지는 자리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갱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되어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잠깐 놓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에스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교학적으로 볼 때 성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소수의 민족만 남았어요.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오시겠다고 했는데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사역들이 더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오늘 부활을 사모하고 또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람어로 아멘 마라나타. 우리 고백해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빨리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빨리 오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부활할 그 날을 바라보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시면서 오늘 부활의 은혜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이 기쁨이 온 세계에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돌아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부활을 통해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모합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 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